말씀 보겠습니다. 아,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5절. 3장이 5절까지밖에 없습니다. 3장 전체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다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네. 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호세아 말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래서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호세아에게도 명하기를 너는 가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합니다. 아, 이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도 사랑을 가장 위대한 어떤 숭고한 어떤 의미로서 덕목으로서 사랑을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그 주제를 보면 언제나 항상 사랑인 것을 오래전부터 우리는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는 살인을 저지르는 범죄 영화 가운데서도 사랑이 항상 모티브가 되어 있고 뭐 전쟁 영화나 테러 영화를 봐도 항상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요즘 근래에는 동성끼리의 어떤 사랑도 상당히 미화시켜서 표현함으로써 어떤 사랑의 놀라움을 사람들은 더 자주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동물을 사랑하기도 하고 또 영화 내용 가운데 로봇을 사랑하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기준이 없어 보입니다. 사랑의 분별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 기독교에도 언제나 사랑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큰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성품,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대형 교회, 어떤 한 교회 가보면 이렇게 교회 앞에 전면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가 예전에 그랬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신자들이 정말 사랑을 잘 알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하여서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쉽게 그리고 그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신앙인들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놓고 우리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도를 하든 안 했든 우리는 어쩌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소원하는 삶,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도록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부분을 더 크게 부각시키고 더 크게 늘리고 더 크기를 크게 하는 어떤 그 일들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된 삶을 다 무마시킬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날 신앙인들 가운데서는 얼마나 그 사랑을 키워놨냐 하면 성경상에 있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아예 지워버리고 싶은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지옥이라는 것은 전혀 상반된 의미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이런 부분들은 다 제해버리고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부각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오늘 신앙인들이 자칫 잘못 가지게 될 사랑의 모습입니다. 어디까지나 내 위주고 나의 편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빌미 삼아서 나는 더 오늘 죄악된 길들을 마음대로 걷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서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큰 주제의 이면에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나 조건이 전혀 없는 한 여인 고멜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요, 우리의 거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 고멜,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이 모습은 극과 극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잘 알고 더 구체적으로 돋보이며 그 사랑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의 극인 그 고멜의 모습, 어떤 면에서는 우리 모든 인간, 우리 죄인 된 우리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옳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꺼내놓고 고멜과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은 항상 감춰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근거로도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아, 좋다. 나는 다 알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이 고멜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그 여자, 음녀가 된이 여자, 이것을 나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2절은 보면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고멜은 이 호세아의 아내였습니다. 아내였는데 이 호세아가 가서 돈을 주고 이 고멜을 다시 샀어야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였든지 이 고멜은 가서 다른 남자에게 큰 빚을 지고 그래서 그로부터 자유롭게 돌아서서 호세아에게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는 그녀를 위하여서 또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굳이 어떤 구원사적인 의미로 보자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배반한 자였고 또죄 아래 또 죄의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박 속에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자요 자유가 없던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피값으로 우리의 그 죄에 해당되는 그 형벌을 대신 갚으시고 또 우리를 그 피로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그 내용과도 어떤 면에서는 일치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들을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호세아가 그 고멜에게 말하는 내용이죠.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라. 그리고 음행하지 말라. 그 호세아를 향하여서 권고하는 내용이고 또 그 호세아도 그리하면 너에게 그와 같이 하리라라는 어떤 의지의 표현으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많은 날 동안 겪게 될 그 고통의 시간들, 과정들에 대하여서 이야기가 나와 있죠. 그래서 3절, 4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가 많은 날 동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나서 5절에 보면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의 위를 이은 메시아적인 어떤 메시아적인 인물을 메시아적인 왕 이스라엘 백성의 새로운 왕을 그들이 구하게 될 것이다. 4절에는 왕도 없다라는 왕도 없고라고 나오죠. 왕이 없던 때에 그 다윗 왕을 그들이 구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새로운 언약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될 것에 대하여서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나라의 형태가 없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떤 지도자가 없는 상황, 왕도 없는 상황, 어떤 국가로서의 어떤 체계가 없이 분해되고 해체되는 어떤 그 과정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운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야기한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도 없고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주상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돌 기둥을 두고 이야기를 할 것인데 어떤 기념비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고 추모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제의적인 의미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도 관련된 어떤 그 돌 비석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런 주상도 없게 될 것이고 또 에봇도 없고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사용했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용 우상, 조그만 우상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또 우상을 숭배하면서 가졌던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동안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안정을 주고 부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서 나타난 부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억압과 고통의 자리로 넣게 만들어서 그것들을 다 빼앗아 버릴 것, 그것이 다 제하여 버릴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범죄에 뒤따르는 어떤 형벌이든 심판이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정련된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 금붙이나 세붙이를 풀무불에 넣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그런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밀어넣음으로써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서 많은 시간을 드리고 또 노력을 드리고 공을 드리는 것이죠. 그들이 원치 않다 할지라도 원치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을 항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고집스러움이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4절에 많은 날 동안, 그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확인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각자의 인생 속에서도 확인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많이 보지 못하고 간과하고 놓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가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이라는 부분을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하기 쉽게 아주 간단한 모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어떤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카테고리 안에다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쓸어 담고자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 이몇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그 모든 문제를 다 쓸어 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의 신앙도 상당히 극적이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드라마틱하고 어떤 반전을 기대하고 어떤 기적적인 어떤 사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는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그 일들이 하루 순간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어떤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지고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는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얻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가지지 않고 얻으려는 마음들이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어떤 그 시간이라는 부분들을 다 제거하고 그 일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갖고자 하는 그 마음의 욕심에서 우리는 그런 반전과 극적을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 간절히 기도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시간을 빨리 단축하고 싶어 하는 우리들의 성급한 마음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금식 기도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빨리 얻고자 하는 어떤 그 속에서 어떤 반전과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항상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우리의 신앙 전체가 흔들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는데 많은 날 동안 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다시 불러온 그 아내를 회복시키는 일에 많은 시간을 지금 할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공을 들이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시간을 걸린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즉각적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지체하고 연기시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걸린다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는지, 우리의 어떤 태도의 결과를 보고 그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시간이 걸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되 그 일을 단순히 그냥 결과적으로 하나 이루어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루시되 그 폭을 넓히고 그 깊이를 깊이하게 하고 그 높이를 높이하게 하사 그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아내심으로써 그 모든 일들을 궁극적으로 아름답게 완성하게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일심 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따라 설교가 조금 이렇게 조금 지루하게 보일지 모르는데 한번 옆에 있는 부부를 한번 돌아보시고 부부가 일심 동체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일심 동체이다. 마음이 하나이다. 그리고 그 육체가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부부는 언제 부부다워지는 것입니까? 부부라는 것이 그저 결혼을 해서 한 장소에 같이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라는 것은 서로서로 존중해야 되고 동의해야 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서로 간의 그 간격을 좁혀야 되는 것이죠. 그 좁히기 위하여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다라는 것은 그저 시간만 주구장창 이렇게 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그 상대를 경험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겪어야 되고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야 정말 그 부부관계의 서로에 대하여서 좀 더 알아가게 되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만들어내시되 우리가 그저 구원받은 자리에 오는 것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가지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께서는 더 풍성하게 아름답게 깊고 넓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 공을 들이시고 시간을 들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보다 그냥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지 않아도 나는 몰라도 좋으니까 그저 오늘 당한 이 현실적인 이 문제 하나만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금 출애굽을 하는 시간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몇 년이요? 예. 430년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이제 들으시고 그 일들을 이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까지는 430년, 400여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후에 신약이 오기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 공백 기간은 몇 년입니까? 거기서도 한 400여 년, 어떤 선지자도 없고 그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말씀하심도 없는 그 기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죠. 요셉은 꿈을 꿨을 그 나이가 17세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총리에 그가 섰을 때는 30세. 그러니까 그 기간이 한 뭐 10년에서 13년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 인생은 정말 반전이 있고 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반전이고 극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극적이라는 것 안에는 시간이 단축되었다, 시간이 없다라는 의미는 절대로 내포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 요셉은 종살이를 했고 옥살이를 했고 그렇지만 총리를 했습니다. 그 인생 속에서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걸어가는 그 길의 연장선상에서 나 나올 수밖에 없는 그 결과와 다른 결과를 얻었다라는 점에서 그의 인생은 반전이고 극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총리로 세우시기까지 그 전부터 옥사리와 그 모든 종사리를 다 그 연결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가 지혜롭게 그 총리의 일들을 감당하고 능력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과정 속에서 종사리와 어떤 옥사리를 통하여서 그가 배운 것일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큐티나 또 새벽기도에서 다윗을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인생은 반전의 반전, 어떤 극적인 삶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을 붓자마자 이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이 될까 우리는 기대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죠. 그가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 이제 곧 왕이 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후부터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서도 자기의 아들에 의하여서 또 쫓겨다니는 일들을 당합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 겪게 하는 그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 많은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 분명한 반전이 있고 극적인 일들이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한 순간에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 연장선상에서 들어와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연장선상에 놓여 있을 만한 어떤 자리보다 다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서 또는 우리를 더 큰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하시고 계시고 또 훈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서 가지는 어떤 결과보다 더 큰 결과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심으로 결국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와는 전혀 다른 자리, 전혀 다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극적이고 반전이 있는 삶입니까? 아직 다 이해를 못하셨나 봅니다. 제가 설명이 어눌해서 못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결과밖에는 얻지 못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는 종살이를 하고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가 뭐 옥에서 살다가 처형당하여 죽였든지 아니면 옥에서 풀려나서 그냥 구걸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살다가 죽었든지 그 어떤 그런 삶일 텐데 그는 총리가 되는 일들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 일들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을 뿐이지 그 일들은 우리의 신앙 인생 속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간섭하고 계시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생활을 지금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나는 왜 이렇게 기적이 없을까? 내 삶 속에서는 왜 이렇게 반전이 없고 어떤 극적이 없고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답은 어떤 뭔가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내 앞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십니까?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지금 그 기적 속에 놓여 있고 그 기적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우리 신자 된 인생은 그런 기적 속에 있는 인생입니다. 당장 어떤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보지 못할 뿐이지 그 일들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미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서는 고통스럽고 고단한 인내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삶, 얼마나 괴로운 인생입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인과 살아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 다른 남자와 사는데 데려와서 자기의 아내를 삼고 그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서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고멜과 같은 인생입니다. 답이 없는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그 극적인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많은 역사와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노력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있는 것이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극적인 자리로, 우리는 알지 못하고 우리는 그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한 자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확증하신 사랑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부 다 알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악함에 대하여서, 우리의 죄악들에 대하여서 분통하셨는지, 그리고 가슴 아리를 하셨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 호세아 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범죄한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에 분통과 분노를 겪으셨는지, 가슴 아리를 하셨는지,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오랜 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게 함으로써 거룩한 자로 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을 품으시고 공을 들이셨는지 우리는 그 과정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싸매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어 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있기까지, 그 십자가가 있기까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한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있기까지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완성하고 또 우리에게 아름답게 또 우리에게 완전하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역사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욱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현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큽니다.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보다 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해결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불평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그 현실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우리로 걷게 하시는 과정입니다. 거기에는 기적이 있고 또 반전이 있는 그런 현실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도피하여서 신앙으로 때우는 그런 삶을 사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인으로서 그 현실 속에 주어진 그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의 과정들을 우리는 겸허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 현실 속에서 또 기적을 이루시고 극적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될 줄로 압니다.